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은 9장 마지막 부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제사가 진행이 되죠. 맨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3절과 24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제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뭐 간단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만 꼼꼼히 읽으시면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쌍을 이루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22절에 보면 아론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절을 보면 똑같은 행동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회막 안에서도 축복하고 밖에 나와서도 축복하고 안에서는 아론이 축복하고 나와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반복해 축복했던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 아론이 축복을 했을 때에 이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결국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끝난 거예요. 제사장이 하건 모세가 하건 아론이 하건 백성들이 하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모든 행동이 끝난 뒤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23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제 보여주시는 그리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드러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불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대표로 말씀을 듣고 와라. 그렇게 떠밀어 보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결국 드러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2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 이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은 어딜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이게 무슨 성막에서 불이 나왔다는 뜻도 아니고 땅에서 뭐 불이 솟구쳤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내려와서 제단, 성막 안에 있던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위에는 이 기름이나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불 태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이 고기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다 올려드리는데 이미 다 그걸 태운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고기 소 한 마리가 다 타는데 뭐 한 두어 시간 만에 다 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기름도 완전히 타지 않고 엉겼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단 위에 남아있던 것들을 싹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단시간 내에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지 어렵다. 다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드리는 제사를 보시고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가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태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끔 제사를 실제로 완성시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드렸던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웃사람이나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마련해 두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 선지자들이 나중에 그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그 재물 안 받고 싶다. 치워버려라. 그러시거든요. 제사 드려봐라. 안 받을 거니까. 이렇게 안 받으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약속하셨던 은혜도 베푸시고 부족했던 제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와 같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 맨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이제 24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24절 뒤에 보시면 온 백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온 백성이니까 이건 뭐 제사장 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시면 이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두 눈으로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직접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해서 일부 사람은 경험하고 일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육적인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장면을 보면 나는 소리를 질렀을까? 아니면 말문이 턱 하고 막혔을까? 그러니까 아마 말문이 막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지 않고 그 이전에 엎드렸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완전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앞부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도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 정말로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종종 매를 들곤 했는데 아이에게 야,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라 그러면 애들이 벌써 매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때도 나름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매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매를 몇 대 맞으면 그 다음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막 이렇게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발발발발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팔팔한 나이들이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 지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겠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나름대로는 교만한 마음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교만한 마음을 싹 다 내려놓고, 그전에는 뻔뻔하게 아 이건 뭐 괜찮아 괜찮아 했던 것들까지도 아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지, 그렇게 회개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실제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언제 변화를 하게 될까? 언제 태도가 바뀔까? 참 묘하게도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제사 드릴 때 안 바뀝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는 행동 자체, 내가 성경을 읽거나 내가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는 나를 많이 바꿔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목격할 때, 그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 내가 결심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이 해서 제사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10장 내용을 보게 될 텐데, 불행하게도 10장으로 넘어가면 곧장 제사를 잘못 드려서 심판받는 안타까운 내용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에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심지어 아론과 모세조차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 영광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던 영광이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드문드문 건성건성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계셨습니다. 다만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어리석은 눈으로, 맹인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행동하고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뿐이지 없던 하나님이 생기고 없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 이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에 의해서 하나님 향한 태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었던 것뿐이지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것 약속하시고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자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더 엄청난 곳을 보고 아론은 그보다 조금 못한 곳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예 그냥 핫바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족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부터는 막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내용은 레위기 다른 내용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지금 장면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을 때,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아서 이스라엘도 행동이 바뀌죠. 이와 같은 양상은 지금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10장까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거고요. 11장은 넘어가면 식생활과 관련된 명령을 하십니다. 뭐 먹어라 먹지 마라. 12장부터 넘어가면 이웃들과 어떻게 접촉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불결한 사람과 접촉하지 마라. 뭐 접촉하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 물질 생활 이런 것들을 쭉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지금 나오는 요 장면 이외에 먹는 거, 돈 쓰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활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을 해도, 설령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았던 물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년을 지키고 갖고 있던 땅을 다 돌려주고 데리고 있던 종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정말로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건 언제냐면 제사를 드리는 요 한 가지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은혜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내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내 마음에 뿌듯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겠지만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생활에서 순종한다고 해서 동일하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종종 불신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가도 뭐 예배 드려야 되나? 예배 안 드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구별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기왕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각각의 말씀들마다 약속된 은혜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었거든요. 여지껏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 꼴을 보고 싶지 않다. 나가라. 해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오면 죽여버리겠다. 심판하시는 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앞으로 와라.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아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볼 수 있게끔 내가 베푸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는지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광을 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곳에 좌정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각성하고 깨어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족하게 주님 앞에 나와 제사드리지만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친히 그 제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취해야 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베푸신 것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심을 늘 생각하는 또 기억하고 소망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에, 부족할 때에,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아니할 때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께서 예배하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